말씀 같이 한번 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예, 1, 2절을 제가 읽고 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 같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저희들의 드려지는 진실된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긍휼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이 있어 우리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기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7년 동안의 이 교회에서의 목회 사역들은 저의 목회에 있어서 신혼 생활과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좀 갑작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저도 떠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시는 바가 있고 인도하시는 바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시 만날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강단 위에 하나님께서 누가 세우시든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황당한 마음과 놀란 마음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본문 속에 제자들이 겪는 그 어떤 그 놀라움과 황당스러움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작별을 고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의 그 심정을 느껴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싸 잘됐다 빨리 가지 진작에 가지 왜 이제 가나 이런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혹시 가론유다?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이 없죠. 제자들도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다음 주 이후로 당분간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특별히 쉼과 재충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감사하고 우리 당회에 우리 장로님들께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시카고 어디를 가도 이런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가 거의 없으리라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 참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부담감을 안고 갑니다. 그냥 마냥 쉬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앞으로 또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까 제 마음속에도 새로운 활력과 또 영적 재충전과 회복의 어떤 기회를 삼아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을 안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어떤 그 전제가 깔려 있고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 신앙과 믿음이 힘이 되어 있지 못하는 그런 모순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선 하나님이 더군다나 보이지도 않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의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조점을 두었다면 오늘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 이해를 더해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는 이 얘기는 상대적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거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거할 처소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를 데려다가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기간, 그 과정 속에는 공백과 어떤 그 여백이 있고 그 여백 속에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기간 속에 그 여백 속에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만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이것이 단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근심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아니야, 잊어야 되겠다. 아니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스스로 분발하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은 아니리라고 봅니다. 분명히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충분히 마련해 놓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의 어떤 그 사건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적 사건인 것이 분명하고 그러나 또한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그 신앙 여정을 하나의 그림으로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좋은 자료이며 또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에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하실 그 당시에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기 위하여서 모세를 세우고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낼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가나안 땅을 염두하고 계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머릿속에 그리고 계셨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출애굽한 자들은 이미 그 가나안을 소유한 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 출애굽하는 것과 가나안 땅에 입국하는 이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과 역사는 그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능히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기간은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것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과 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이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과 가나안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사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두 개의 경험으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거듭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때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염두하시고 생각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음은 하나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앉힐 것을 미리 염두하시고 목적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것이며 누구도 번복하거나 누구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그 일과 우리를 궁극적인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는 한 사건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정말 거듭났느냐,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느냐 하는 그 문제는 분명하게 거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서만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고민해 보아야 하고 따져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라면 지금 설명드린 이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참 진리요, 정말 분명한 명백한 사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경험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과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일들은 서로 다른 별개의 사건으로 들어오게 돼 있죠. 이 두 사건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약속과 그 확실성에 대하여서 우리의 시야가 분명히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에 떨을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시야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자 그들은 광야에서 어떤 고민을 합니까? 물이 없자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양식이 없자 우리를 굶주려서 죽게 하려고 광야에 나오게 했느냐? 그들이 맨날 먹는 것이 만나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영양식조에 걸리게 하려느냐? 이런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있는 모습과 상당히 비슷한 것이죠. 민수기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한번 봅니다. 우리 성경을 조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해서 한번 읽으실 때 어떤 상황과 또 배경 속에서 이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먼저 한번 교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예,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요 내용과 14장 4절부터 10절까지 또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4절부터 있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 말라.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다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까운 데 가서 그곳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의 내용이죠. 그래서 열 지파의 족장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죠. 그땅 거민들은 거인들이라. 그들이 보기에 우리들은 메뚜기 같을 뿐이다. 일종 소위 말해서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고를 하자 그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여 울었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내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개역 성경에는 밥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먹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단순한 견해 차이가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물컵에 물이 반쯤 들어 있을 때 누구는 볼 때, 물컵에 물이 반밖에 없구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고백하는 내용 속에서는 그들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실성과 그분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들어있고 그 차이가 만들어낸 그들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입국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차이를 두고 있지 않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이미 우리는 그 가나안의 소유자이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 출애굽과 가나안은 별개의 사건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자기들 안에 어떤 힘과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땅에 있는 거인들과 그 나라에 비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거죠. 긴장, 초조, 불안, 공포, 스릴과 서스펜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을 때에는 이미 그 가나안 땅은 계획되어 있는 땅이요, 예정되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자, 이제 너희들을 이제 끌어냈으니까 너희들 스스로 힘을 기르고 전력을 쌓아서 너희들의 힘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쟁취하라라는 식으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힘을 기르기 위하여서 칼싸움을 하고 훈련을 하고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를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어떤 면에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을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신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에,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들이 정탐꾼을 보낸다고 했을 때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서 어떻게 보고를 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눈앞에 놓여있는 어떤 현실과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위협하며 어려움을 주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하여서 호평을 하겠습니까? 악평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 하는 뜻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책 중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혹시 집안에 있으신 분이 있으실 텐데 안 읽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로 신앙에 크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엘 오스틴 그분은 어떤 그 계보가 있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에 대하여 조엘 오스틴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로버트 슐러라고 수정교회 담임 목사를 했던 그 수정교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파산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의 영향을 받았고 이 로버트 슐러는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신실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자꾸 우리는 내가 그 인생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들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에 대해서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하신 것에는 그 우리로 하여금 영광된 자리,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우리 살아가는 이 인생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일들이 실패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된 것입니다. 헛된 일들을 위하여서 헛수고를 하신 것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삽질한다라는 표현. 아이고 삽질하고 있네 뭐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표현이 군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급자가 괜히 쫄따거를 가만두지 못해서 자신의 어떤 그 권위를 앞세워서 비생산적인 일들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땅 파라 그래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땀 내면서 땅을 다 팠는데 이제는 또 다음 날 되니까 땅을 덮으라 그래서 또 땅 덮고 비생산적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 걸 두고 가르쳐서 삽질한다, 헛물을 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결과가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수고는 마치 헛물을 켜는 것과 같은 수고이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고 영광되고 명백한 어떤 그 영광된 약속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한번 보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야 할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밥입니다. 그들에게서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 삶을 보면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방법을 터득하려고 사는 삶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매일 걱정을 합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내일 뭘해 먹을까? 내일 먹을 양식이 있을까? 이걸 걱정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나가서 앵벌이 하면서 껌 팔고 구두 닦고 파지 모으고 빈병 모아서 고물상에 팔아 넘겨서 먹을 걱정을 하고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부모는 뭐라 그래요, 자녀에게? 너는 그런 먹을 걱정하지 말고, 다른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그 아이에게 제때제때 먹을 것을 주죠. 그 아이가 어릴수록 우유도 제때 챙겨주고, 먹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먹이죠. 그 자녀의 건강을 위하여서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이고, 그 자녀는 그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서 걱정하지 않고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사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보았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죠.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25절,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물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다 같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공중의 새를 보라. 새를 보라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 보라라는 것은 생각을 하라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생각을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늘 짚었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공중 나는 새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말 다 했죠. 그냥 한낱 미개한 어떤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이라면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서는 얼마나 더 큰 열심으로 우리들을 위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31절부터 보시죠.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같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또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보호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 세상에서 고아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자신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스스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거기도 다시 한번 이야기 나오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놀고 먹고 디비 자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고 채워주고 다 입혀주시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철없는 아주 철부지 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히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소모하도록 주신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냐라는 겁니다. 3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먹고 마실 그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대로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근심해야 될 문제요, 염려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삶일까? 이것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수양회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라는 데에만 우리의 모든 초점과 시선이 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집에 가셔서 화이트로 지워버리시라고. 아직도 여러분의 성경에 이 구절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당장 가시면 지워버리십시오. 그래서 진짜 지워버리실라.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은 그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뿐입니다. 그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는 우리가 생각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즐길만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먹고 살만한 것이 이미 보장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며 우리를 향하여서 목적하신 그 자리까지 결국은 이끌어내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인생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인생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 예수 믿는 기쁨을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조선 후기쯤 됐을까요? 테니스라는 종목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양반들이 그 서구 사람들이 와서 테니스 치는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저게 뭐 하는 짓인고 저런 것들은 하인들 시키면 될 것을 왜 몸소 하는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저도 테니스를 친 지 문제 뭐 몇 년이 됐습니다만 그 전에는 왜 치나 저게 재밌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직접 해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왜 진작 안 했나 라는 생각을 하죠. 오늘도 골프 대회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하겠습니다만 골프 치는 분들 보면 그런 생각 동일한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이 좋은 거를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속에 아주 골프 예찬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골프를 안 치는 것은 너무 재밌을까봐 안 칩니다. 제가 그걸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목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아예 그 재미를 맛보지 않으려고 아예 클럽을 손도 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이요, 얼마나 참 신앙심이 큰 것입니까? 그렇죠? 이 스포츠의 묘미라는 거는 뭐예요? 스포츠의 묘미는 뭔가 내가 미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도전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어떤 성취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를 할 때는 나보다 하수들,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과 치면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나보다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랑 쳐야 그게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불가능할 것 같아도 내가 힘을 다해서 긴장하고 침으로써 저 사람과 비슷해지고 저 사람을 넘고자 하는 어떤 그 마음으로 칠 때에 내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발전, 어떤 좀 나아지고 향상되는 어떤 그런 기분을 느낄 때 어떤 그런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것이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직접 하십시오. 목사 세워서 목사 보고 대신 신앙생활하게 시키지 말고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신앙생활 대신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제가 볼 때 신앙생활보다 더 재미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금욕생활을 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인생을 동행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즐거운 인생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죠. 그러나 그 장애물을 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좀 부족하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을 하죠. 선수들은 그 일들을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일들을 매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나 프로 선수들이 그 운동 경기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거의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며 생명줄이며 밥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해야 되고 아 오늘 또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가지는 직업처럼 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른 일을 하다가 그 일들을 취미처럼 하니까 그것이 재밌는 거죠. 우리는 실수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허허 웃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재밌는 겁니다. 마치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신앙 인생은 그런 인생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인생이 전부이죠.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절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영원한 운명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데 보장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해 놓으시고 목적하신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없고 우울해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자들의 삶이 고달파요. 왜 고달파요? 우리는 많은 부분 나의 소망과 욕심들이 다 세상의 것에 치우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며 우리를 향하여서 그 미래에 무엇을 보장하며 약속해 주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 이 인생을 기쁨으로 감사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인 겁니다. 우리는 다른 시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놀라운 약속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한 그 모든 근심거리들에서 놓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드시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